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미국의 중재로 지중해 내 유전 지역을 둘러싼 오랜 분쟁을 끝내고 해상 국경을 확정하는 역사적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야이르 라피드 이스라엘 총리는 어제 성명에서 이번 합의에 대해 이스라엘의 안보를 강화하고 이스라엘 경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입하며 우리의 북쪽 국경의 안정을 보장할 역사적 업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셸 아운 레바논 대통령도 미국의 최종 제안이 만족스럽다며 가능한 한 빨리 협정이 공식 발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CNN 등 언론들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합의를 축하하기 위해 라피드 총리와 아운 대통령과 각각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영유권 다툼은 분쟁 지역인 지중해 약 860km 수역에서 석유와 가스전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더욱 격화됐습니다. 이에 미국은 1년 전 아모스 호치스타인 백악관 에너지안보 보좌관을 특사로 임명해 중재에 나섰고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미국의 중재안을 토대로 간접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석유를 공급하는 송유관에서 누출이 발견돼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폴란드 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마테우시 버거 폴란드 에너지 기반시설 담당 관리는 이번 누출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며 누출은 폴란드 최대 정유소가 있는 플록에서 서쪽으로 7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일어났고 수리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폴란드 송유관 운영기업인 PER은 어제 저녁 러시아에서 독일로 이어지는 드루즈바 송유관의 주요 경로에서 누출을 발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회사 송유관 운영 담당자는 현재 회사 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이런 유형의 상황에 대비해 제공된 알고리즘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누출과 관련해 독일은 오늘 자국에 대한 석유 공급은 안전하며 폴란드를 경유하는 해당 송유관을 통해 여전히 석유를 공급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어로 우정을 뜻하는 드루즈바 송유관은 세계에서 가장 큰 송유관 중 하나로 독일, 폴란드, 벨라루스, 헝가리 등을 포함한 중부 유럽 대부분에 러시아산 석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누출은 지난달 말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해저 가스관 노르트스트림 1과 노르트스트림 2에서 천연가스 누출 사고가 일어난 지 보름여 만에 일어났습니다. 미얀마 군사정부법원이 오늘 아웅산 수치 전 국가 고문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와 CNN 등 언론들은 이날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미얀마 군사정부법원이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치 전 고문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수치 전 고문은 자신에 대한 혐의는 터무니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이번 선고로 수치 전 고문의 전체 형량은 총 26년으로 늘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수치 고문이 이끈 민주주의 민족 동맹 NLD가 압승을 거둔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2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이후 선거 조작과 부패 등 18개 혐의를 적용해 수치 고문을 기소했으며 수치 전 고문의 경제보좌진 일부와 정치인, 관료, 학생, 언론인 등 수천 명을 체포했습니다. 한편 미얀마 정부 대변인은 이날 선고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은 다음 주 전투기와 모의 핵탄두를 동원한 연례 핵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어제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정례적이고 오랫동안 계획했던 훈련을 취소한다면 매우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어 나토의 확고하고 예상 가능한 행태와 군사력이 사태 악화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며 모든 동맹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나토의 의지에 대해 러시아가 오산할 여지를 준다면 오히려 상황 악화 위험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테드패스트 눈으로 명명된 나토의 핵 훈련은 연례적으로 실시되며 통상 일주일간 계속됩니다.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전투기가 동원되는 이 훈련에는 30개 나토 회원국 중 14개 나라가 참가합니다. 한편 올렉시 레즈니코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오늘 독일로부터 아이리스-T 대공방어 체계를 처음으로 제공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12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일각에서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에 대응한 전술 핵 재배치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위의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중단할 때까지 제재 등 다양한 조치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인 다수는 북한 등 적대국과 미국의 관계가 내년에 더 나빠질 것으로 본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고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0도, 최고는 14도에서 22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일각에서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에 대응해 전술 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전제조건 없이 마주앉을 의향이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한국 일각에서 전술 핵 재배치 주장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가 우리의 목표라고 확인하며 이에 대한 외교적 경로가 여전히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은 11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한국 내 전술 핵 재배치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또 이와 관련된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는지를 묻는 VOA 뉴스센터의 질문에 동맹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과 바람에 대해 한국 측이 말하도록 하자며 즉답을 피한 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원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Again, we our goal is the complete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we believe that there's still a diplomatic path forward.
우리는 그런 종류의 결과를 협상하기 위해 김정은과 전제 조건 없이 마주 앉을 의향이 있다고 말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제안에 호응하지 않으며 오직 도발과 미사일 발사를 지속하며 핵 야망을 계속 추구하려 한다고 커비 조정관은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모든 행위는 한반도에 더 큰 불안과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And all that's doing is causing greater insecurity and in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is why what we're focused on with our South Korean allies and our Japanese allies.
커비 조정관은 우리가 동맹인 한국, 일본과 양자, 삼자 협력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0여일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가운데 동맹들과 일련의 훈련을 진행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지난 9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이후 진행한 미국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도 한반도에 검증 가능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보는 것을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제 조건 없이 김정은과 마주앉아 앞으로의 외교적 길을 모색할 수 있다면서 그것이 우리가 전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23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특히 9월 25일 이후에는 일본 상공을 지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7차례나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이 기간 단행한 각종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 전술핵 운영부대들의 실전 훈련이었다고 10일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1일 일부 한국 언론은 대통령실이 한 달여 전 여당의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핵무장 여건 조성을 제안했고 우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한국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여당과 어떤 논의도 진행한 바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주장과 관련해 대통령으로서 현재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전과 다른 입장을 말했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핵확산 금지조약 NPT 체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낼 생각이라며 전술핵 재배치에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최근 전술 핵 운영 부대 훈련을 전개했다며 공개한 사진 일부가 과거 사진을 재활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업적과 과실을 위한 무리한 행동으로 외부 사회의 불신을 키우는 부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대외 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조선중앙TV 등 관영 매체들을 통해 공개한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 관련 사진 가운데 동해상 무인도 표적을 타격해 폭발이 일어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올해 1월 북한이 공개한 사진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사진은 북한이 지난달 25일 평북 태천 지역으로 알려진 서북부 저수지 수중 발사장에서 실시한 미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 사진과 나란히 실렸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해당 사진에 별도의 설명을 달진 않았지만 저수지 수중에서 발사한 SLBM이 동해상 표적섬인 알섬을 타격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도록 편집을 한 겁니다. 한국 군 당국과 국방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 SLBM이 실제로 알섬을 타격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이 탐지한 해당 미사일의 실제 사거리와 태천에서 알섬까지의 사거리가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 매체들이 마치 SLBM의 타격 정밀도를 처음 확인한 시험 발사인 것처럼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9월 25일 날 태천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알섬까지 사거리인 350km 정도가 아니라 600km를 날아갔기 때문에 북한이 페이크를 쓴 것은 거의 확실하고요.
군 당국은 이 사진이 지난 1월 북한이 지대지 전술 유도탄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며 공개한 사진과 같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 28일 보도에서 1월 27일에 동해상으로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을 전했는데 이때 사용된 사진과 10일 보도된 사진이 각도와 화염의 모양 등에서 동일한 사진으로 보이는 겁니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 후 성과를 과장하기 위해 이전 영상과 사진을 재활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북한은 지난 3월 24일 화성 17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며 관영 매체를 통해 공개한 사진과 영상도 옛 자료를 짜집기한 것으로 미한 군당국이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당시 사진과 영상은 이전에 화성 17형이 공중 폭발하기 직전의 발사 초기 장면 등을 활용해 짜집기한 것으로 추정됐고 한국 군당국은 북한이 실제로는 화성 15형을 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1년의 도발을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이었다며 자신들이 개발한 핵투발 수단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일부 정보를 과장 또는 조작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노동당 창건 이래 분명히 김정은의 업적을 보여줘야 되는데 김정은이 계속해서 보여주는 건 결국 군사적인 업적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가장 극적인 효과를 노려서 이번에도 서사를 써내려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는 당연히 일부 과장이 들어갔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SLBM을 저수지에서 발사한 데 대해서도 미한의 대응 능력을 평가절하하려는 무리한 연출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준락 한국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SLBM은 잠수함에서 발사가 이루어질 때 무기체계로서 실효성이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공개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 저수지에서 탄도미사일 발사한 것은 한미 감시를 회피하기 위한 또 우리의 킬체인 능력을 상당히 의식한 국려 지책으로 생각합니다.
일각에선 북한의 저수지 발사가 새로운 SLBM 플랫폼을 선보인 게 아니냐며 킬체인 대응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지만 한국 군 당국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로 탐지, 요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우 사무국장은 SLBM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움직임을 숨길 수 있는 은밀성이 가장 중요한데 저수지 수중 발사는 오히려 포착되기 쉬운 방식이기 때문에 실전에서 쓸 수 있는 플랫폼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저수지라는 그 좁은 반경에서 뭐 더 이상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도 없고 뭐 은밀성이라는 게 전혀 보장이 안 되지요. 그리고 서로 물속에 감춰놨다 치더라도 저수지라는 게 뭐 수위 변화가 급격합니다. 저수지 바닥이 마를 정도로 북한이 이제 감은 적도 있고 겨울에는 다 얼어버려요. 그럼 아예 겨울철에는 운영이 불가능한 지경이에요.
아울러 북한 매체들이 지난 8일 전투기 150여 대를 동원해 대규모 항공 공격 종합훈련을 했다고 전한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도 실제로 훈련에 동원된 전투기 중 일부는 제대로 이륙하지 못하거나 비상 착륙했고 심지어 추락한 기체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정부 소식통의 말을 빌어 북한이 사진 재활용이나 훈련 항공기 추락 등 급하게 이번 훈련을 준비하고 공개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박원공 교수는 북한이 보유한 군용기의 공식 통계는 800여 대로 한국 군 당국은 이 가운데 실제 기동이 가능한 비율은 10%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며 북한이 이번 훈련에 150대를 동시에 동원했다는 관영 매체들의 보도도 과장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과거와 달리 미한 연합훈련 중에도 미사일 발사로 맞받아치는 양상이라며 그러나 미한의 압도적 전력에 비례한 대응에 한계가 분명한 북한으로선 훈련 규모와 성과를 부풀려 선전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그러나 북한의 과장된 선전이 외부로부터의 불신을 키우고 북한이 이를 반박하기 위해 또다시 도발에 나서는 악순환을 빚을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본인들 차원에서는 압도적 무력시위를 했다고 판단하는데 외부의 평가가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 그걸 확인하는 무력시위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따라서 북한은 지금 이 맞받아치기 전략에서 자존심, 체면이 손상됐다고 판단을 하면 아마 추가적인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박원공 교수는 북한이 도발을 해도 외부에 던져지는 메시지 강도가 약해지면 더 강한 도발에 나설 수 있다며 추가 핵실험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한국의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늘 12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졌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양측은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전술 핵사용을 상정한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는 등 핵 위협을 고조시키는 엄중한 정세에 대해 평가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한일 3국의 안보 협력이 긴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양측은 앞으로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하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일, 미한일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위의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중단할 때까지 제재 등 다양한 조치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이 미국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를 요구했느냐는 질문에 군사적 태세나 한국 정부의 요청과 관련한 질문은 각각 미 국방부와 한국 정부에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을 포함한 조약 동맹에 대한 우리의 방어와 억지 공약이 여전히 철통 같다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은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ll, for questions on force posture, I need to refer you to the Department of Defense. For questions on requests that the ROK government may have made, I would need to...
이어 미국이 한국에 제시한 방위 공약을 구체적으로 나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제기한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모든 범위의 미국의 방위 역량과 지난달 열린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등을 활용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President Biden affirmed that U.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 to the ROK. He confirmed that.
이어 우리는 연합 방위 태세를 증강하는 방식으로 억지력의 추가 강화를 약속했고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바탕으로 한 공동의 약속도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에 대해서는 최근 미 국방부와 우리의 조약 동맹인 일본, 한국이 북한의 도발 이후 취한 조치를 봤을 것이라며 이는 준비태세와 우리의 방위, 억지력이 있어야 할 곳에 있도록 확실히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When it comes to the DPRK's recent provocations, you've heard from the Department of Defense, you've heard from our treaty allies, Japan...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은 그저 도발일 뿐이지만 여전히 위험하고 불안정하다며 우리는 조약 동맹, 다른 파트너와 조속하고 정기적인 대화를 통해 우리의 의무에 대한 약속이 철통 같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플라이스 대변인은 방위와 억지에 집중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도발의 시기를 실용적 관여의 시기로 바꾸고 싶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도 우리는 도발의 시기를 경험했고 분명 그 시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all the while, even as we focus on our defense and deterrence, we are making very clear that
이어 우리는 관여의 시기를 경험한 적이 있다며 우리에게 가용한 다양한 다자와 미국의 도구를 이용해 우리가 대화와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됐다는 점과 북한이 준비될 때까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어떤 도구를 쓸 수 있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우리는 이것을 대화와 외교를 통해 가장 잘 해결될 수 있는 도전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We view this as a challenge that can be best addressed through dialogue and diplomacy.
그러면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보고 싶다며 동맹 파트너와의 원칙적이고 단호한 대북 외교가 최선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분명히 북한은 이와 같은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는 지점에 있지 않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지적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제재를 비롯해 북한에 계속 부과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수단이 있다며 북한이 도발을 끝내지 않는 한 그런 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한국에 대한 핵 위협 수위를 높이면서 한국 일각에서 전술 핵 재배치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여러 미국 전문가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군사적 실익이 적고 북한의 오판을 초래할 수 있는 데다 한국 국내적으로 논란이 커져 미한 동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전술 핵 재배치 대신 미한, 미한일 군사협력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직 관리 출신을 포함해 미국의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 전술핵의 한국 재배치에 반대한다며 무엇보다도 군사적 효용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11일 VOA에 두 가지 중요한 이유 때문에 미국의 핵무기가 한국에 재배치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I don't think U.S. nuclear weapons should be redeployed to South Korea for two primary reasons. One, it would be seen as an escalatory measure that could significantly.
랩슨 전 대사 대리는 전술 핵 재배치가 한반도의 긴장을 크게 고조시킬 수 있는 조치로 보여질 것이며, 따라서 북한의 오판과 대응의 위험을 높일 뿐 거의 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핵 억지력은 한반도 근해에 기반을 둔 일련의 군사 자산으로 충분히 유지되고 있기에 재배치는 전략적 억제 태세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도 미국 핵무기의 한국 재배치는 군사적 이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군은 1990년대에 한국에서 철수한 지상발사형 무기들을 더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오늘날 전술핵은 이동식 공중, 해상 기반 플랫폼에 탑재돼 있어 북한이 찾아내 겨냥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정된 지하 벙커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은 억지력을 떨어뜨리고 가치가 높은 목표물에 대한 북한의 선제 공격 위험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일각에서는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경우 언제든지 고정된 미사일을 이동식 발사 플랫폼으로 돌릴 수 있다고 제안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한국 국민들에 대한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도 핵무기가 핵무기 공격을 막아주지 않는다며 기존의 재래식 무기로 한국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the conventional capabilities that can destroy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anywhere in North Korea. And of course, if it attacks into South Korea.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맥스웰 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은 북한 내부 어떤 곳에서든 북한 인민군을 파괴할 재래식 역량이 있다며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우리는 분명 한국에서 전술핵을 사용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우리는 재래식 역량으로 북한 인민군을 파괴할 수 있기에 북한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전술핵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전술핵 재배치가 한국 내에 큰 논란을 일으켜 미한 동맹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11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미국 정부는 현재 전술핵 재배치를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는 최선의 방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re are people in Washington that are worried that the deployment of tactical nuclear weapons in South Korea could become a big.
세이머 전 조정관은 워싱턴 조야에서는 전술핵 한국 재배치가 매우 논란이 많은 국내 정치 문제로 대두되고 이것이 미한 동맹도 논란에 빠뜨릴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동맹 관계에 정치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이 밖에 미국 내에는 조약 동맹일지라도 미국 핵무기를 확산해서는 안 된다는 군축 지지자들의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연구원도 전술핵 재배치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하는 데에는 여러 걸림돌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한국 내 정치적 논란이라는 것입니다.
In fact, politically, it would be extraordinarily divisive. It would create just.
베넷 연구원은 전술핵 재배치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분열을 일으킬 것이며 한국 내 강력한 반정부 정서로 위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술핵 재배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들을 창의적인 방법으로 제거하면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벤의 연구원은 그러한 창의적 방법 중 하나로 북한의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을 거듭 경고해 향후 실제 배치로 이어질 수 있는 논리를 만드는 것을 꼽았습니다. 수미테리 윌슨 센터 아시아 국장은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다양한 가능성을 미국과 한국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we should examine all options on the table, including NATO-style sharing or potentially.
테리 국장은 나토식 핵 공유나 잠재적인 전술핵 재배치 등 모든 선택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장단점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 시점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하지는 않지만 여러 선택지에 대한 연구와 검토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테리 국장은 북한이 최근 미사일 실험들을 통해 한국에 대한 전술 핵무기 역량에 집중하고 있으며 핵 무력 법제화로 선제 핵 공격의 문턱을 상당히 낮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한국이 정상 국가로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는 것은 완벽히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맞서 미한, 미한일 군사협력 강화를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대안으로 꼽고 있습니다.
I think the important immediate step is for the US and the ROK to improve their joint
세이머 전 조정관은 미국과 한국이 즉각 취할 중요한 조치는 한반도 분쟁 상황과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응한 공동계획과 협의를 심화하는 것이라며 다만 그러한 비상사태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영내 미사일 방어에 대한 미한일 협력을 꼽았습니다. 맥스웰 연구원도 미한일 미사일 방어망 통합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보, 감시, 정찰 역량 강화도 언급했습니다.
You need the most aggressive and sophisticated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capabilities to be able to find
맥스웰 연구원은 공격적이고 정교한 정보, 감시, 정찰 역량을 통해 북한 전역의 핵과 미사일 체계를 찾아야 한다며 보관, 이송, 연료 보급, 조립, 발사대들을 모두 추적하고 겨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대안으로 미한동맹 강화를 언급했습니다. 크로닌 석좌는 미군이 한국에 많이 배치됐으며 미한 연합 동맹 구조는 침략에 대한 가장 강력한 억지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핵무기는 실질적인 전쟁 도구라기보다는 위협용이라며 따라서 우리는 무기고를 강화하고 체계를 통합하며 방위 수준을 높이고 통신을 개선하며 방어를 계속 혁신하는 한편 북한 지도부에 대한 우리의 경제적, 기술적 우위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을 최종 장착시키는 역할을 하는 이동식 건물이 발사대 쪽으로 한층 다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로켓을 수직으로 세우는 핵심 시설에서 3년 7개월 만에 변화가 관측된 건데 발사가 임박한 것인지 시설을 정비하는 것인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창리 발사장 내 로켓 조립 건물이 발사대 쪽으로 수평 이동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뷰웨이가 이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11일 이 조립 건물은 원래 위치에서 서쪽으로 약 40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29일까지도 제자리를 지켰던 이 건물은 지난 4일 발사장 중심부로 이동한 장면이 처음 포착됐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이 일대에 구름이 짙게 껴 위성사진 판독이 불가능한 것으로 미뤄 나흘 중 어느 시점에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창리 서해 발사장은 서쪽 끝부분에 로켓을 쏘아올리는 발사대가 있으며 반대편 120m 지점, 즉 동쪽 끝부분에 건물 2개가 있습니다. 동쪽의 2개 동은 각각 로켓 추진체를 조립하는 주 처리 건물과 이를 수직으로 세우는 조립 건물로 이중 조립 건물이 로켓을 발사대로 옮기는 역할을 합니다. 가로 약 30m, 세로 20m인 이 조립 건물 바닥에는 선로가 깔려 있어 동쪽의 주 처리 건물과 서쪽의 발사대를 오갈 수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8년 7월 조립 건물을 발사장 중심부로 이동시킨 뒤 일부 외벽을 해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업은 곧바로 중단됐고 약 8개월 후인 2019년 3월엔 뜯긴 외벽이 복구된 상태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따라서 조립 건물에서 변화가 포착된 건 약 3년 7개월 만입니다. 현재로선 북한이 이 시설을 이동시킨 정확한 배경은 알 수 없습니다. 위성사진 분석가인 데이비드 슈멀러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선임연구원은 1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올해 3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시한 발사장의 현대화 작업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This is most likely related to the modernization work that's happening at the launch complex right now. In order to work,
슈멀러 연구원은 로켓 발사 전 수평 상태에서 조립 작업을 하는 주 처리 건물은 옆부분이 이동식 건물에 의해 가로막힌 형태라며 이들 두 건물에 대한 개선 작업을 위해선 더 많은 공간 확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로 붙어있는 두 건물을 분리해야 더 넓은 작업 공간이 확보되고 밀착한 외벽 부분에서도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북한 관영 매체 등에 공개된 서해 위성 발사장의 현대화 작업 예상도에는 주 처리 건물과 조립 건물의 완성 전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건물에 대한 개선 작업이 이미 예고됐다는 의미입니다. 조립 건물 위에 설치됐던 크레인이 다시 모습을 드러낼지도 주목됩니다. 2018년까지만 해도 이 조립 건물 옥상에는 대형 크레인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완성된 로켓을 들어 올려 발사대에 장착하는 기능을 했던 이 크레인은 조립 건물의 해체와 재건립 과정에서 사라졌습니다. 니칸센 미 스탠포드대 안보협력센터 객원 연구원은 크레인이 지붕 안쪽에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이번 개선 작업을 통해 다시 설치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조립 건물을 이동시켜보는 시험 운영에 나섰을 수 있고 크레인과 같은 추가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건물을 다른 위치로 옮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This may be a practice for something. That's a possibility. It may be moving the building around so that they can.
다만 최근 이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공사에 주목하면서 발사장 운영과 발사 방식 등의 변화를 주려는 움직임일 수도 있다고 한센 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현재 북한은 발사대 주변과 연료 산화제 저장고, 인근 야산 등 서해 위성 발사장 곳곳에서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겐트리 타워에서 북동쪽으로 약 900m 떨어진 야산에선 굴착 작업이 대대적으로 진행 중인데 이 지점에서 일직선을 그을 수 있는 야산 반대편에서도 같은 작업이 이뤄지고 있어 터널을 뚫거나 지하시설을 건설 중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뷰에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을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북한 핵시설 주변 오염이 더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변 공기와 지하수가 이미 오염됐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핵물리학자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11일 VOA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때마다 길쭉은 풍계리 일대에 방사능 오염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very time they test, particularly with these higher yields, they risk what's called a venting.
특히 고성능 폭탄을 터뜨릴 때마다 산 전체에 가스를 유출시키는 이른바 배기 현상의 위험이 있는데 고압력으로 방사성 가스와 밀입자 물질이 대기 중에 퍼진다는 것입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최근 북한이 UN 총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강하게 비판한 것과 관련해 북한 핵실험장의 안전성을 묻는 VOA의 질의에 북한 쪽의 상태가 훨씬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way they handle their nuclear waste, you know, is atrocious. A place to look for a lot of contamination is a place like Yongbyon.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핵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식은 끔찍하다며 오염이 많이 진행된 곳으로 영변을 지목했습니다. 영변의 절차는 엉성하며 매우 구식이고 안전하지 못한 방식으로 폐기물이 매립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You know, this waste dates 1990. It's been stored over 30 years.
올브라이트 소장은 1990년대부터 쌓인 영변의 폐기물이 30년 넘게 홋겹 강철통에 저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하며 폐기물이 산성이 되면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구소련 국가들의 핵시설 해체 과정에 참여했던 셰릴 로퍼 전 로스앨라모스 국립연구소 연구원도 북한 주요 시설의 위성 사진을 살펴보면 주변 환경 오염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It looked like their waste management was not a lot better than what the Soviets did.
북한의 핵 폐기물 관리는 매우 안 좋았던 소련의 상태보다 나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퍼 전 연구원은 북한이 채굴하고 남은 방사성 광물 조각들을 거대한 인공호에 담아놓는다며 인공호를 막고 있는 댐이 무너지기라도 하면 내용물이 아래로 쏟아져 내려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구소련이 지배하던 에스토니아의 핵시설에서 인공호 오염수가 유출돼 발트해로 흘러들어간 사례가 있다고 로퍼 전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근래 핵실험을 진행한 풍계리 실험장의 경우 주변의 인구는 많지 않지만 이 지역에서 오염된 지하수가 식수원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퍼 전 연구원은 방사성 물질이 지하수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며 풍계리 실험장이 산 위에 있는 점으로 미뤄 이 지하수가 하천과 강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7일 유엔 총회 2위원회 회의에서 일본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러한 행동은 경솔하며 많은 나라들이 핵테러 행위로 비난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1일에는 외무성 홈페이지에 박학성 연구원의 글을 통해 핵 오염수의 방출은 자국 내 인민들은 물론 인류에게 노골적으로 의도적으로 핵참화를 들씌우는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시설 내에 들어찬 오염수를 내년 봄부터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 설비로 처리한 후 바닷물로 희석해 삼중수소의 농도를 낮춰 태평양에 배출하기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혁김 미들베리 연구소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연구원은 오염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이 전략상의 이유로 실험장 주변에서 방사성 물질 노출을 최소화하려 노력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I think North Korea would make its best effort to minimize the potential leakage.
핵실험의 부산물로 분출되는 제논 등 물질은 외부에서 감지되고 분석돼 북한이 실험한 핵무기의 특성을 밝혀내는 데 쓰인다는 것입니다. 김 연구원은 과거 북한 핵실험에서 나온 제논이 멀리 캐나다에서도 검출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 전문가들은 북한이 방사성 물질에 의한 오염을 최소화하는 최고의 방법은 핵실험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최소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 등 국제기구의 감독과 사찰을 받아들여 올바른 안전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인 다수는 북한 등 적대국과 미국의 관계가 내년에 더 나빠질 것으로 본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날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도 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인 10명 중 6명은 미국과 적대국들과의 관계가 내년에 더 악화할 것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어슨 연구소와 AP통신, 시카고대 NORC 여론연구센터가 지난달 미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0%가 내년에 적대국과의 관계가 더 악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습니다. AP통신은 11일 이런 결과를 전하면서 미국인 다수는 러시아와 북한 등 외국 적대국과의 관계가 더 적대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4년 전 트럼프 행정부 때 기록한 26%에서 상당히 증가한 수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추세는 최근 주요 적대국들의 일방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움직임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AP통신은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 강화, 타이완 문제 등으로 인한 중국과의 긴장 고조,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대치 상황 등을 배경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적대국과의 관계가 내년에 더 악화할 것이란 전망은 공화당과 민주당원들 사이에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앞선 미국 내 여러 설문조사에서 대표적인 적대국 중 하나로 꼽혔었습니다.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재단이 지난해 말 12개 나라에 대한 미국인들의 호불호를 조사해 12월 발표한 결과를 보면 북한을 적국으로 본다는 응답은 가장 많은 78%를 기록해 65%를 각각 받은 중국과 러시아보다 많았습니다. 아울러 지난달 비영리 학술단체인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2%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AP통신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미국과 동맹국들과의 관계가 악화할 것으로 예상한 응답은 21%로 4년 전에 46%보다 크게 낮아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의 국제 위상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한 응답도 4년 전 트럼프 행정부 때 기록한 48%에서 9% 하락한 39%를 보였습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기관들은 이런 변화에 대해 첨예하게 분열된 미국 내 정치 기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가령 트럼프 행정부 당시인 4년 전 조사에선 민주당원의 4분의 3이 미국의 국제 위상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 조사에선 거의 같은 비율이 긍정적 전망을 했다는 겁니다. 반면 공화당원 10명 중 6명은 4년 전 미국의 국제 위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지금은 같은 비율의 응답자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의 국제 위상이 흔들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피어슨 연구소의 쉴라 코엔탭 글로벌 포럼 대표는 이런 결과에 대해 미국의 지나친 당파성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비에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회사들과 노동자들이 대북 제재 속에서도 여전히 세계 각국에 남아 외화를 벌고 있다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적했습니다. 몇몇 국가에 유학 중인 북한 학생들이 자칫 첨단 기술 습득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중국은 전문가 패널의 직접 조사를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문가 패널은 최소 9개 나라에서 북한 해외 노동자의 외화벌이 활동을 포착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 패널은 유엔 회원국 한 곳의 보고를 토대로 알제리와 콩고, 러시아, 베트남 등에서 북한 국적자가 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를 통해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 노동자를 2019년 12월까지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노동자가 아직도 해외에서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면 이는 대북 제재 위반입니다. 러시아는 북한 노동자가 대규모로 파견된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전문가 패널에 따르면 러시아 회사 SG 라이보 보드스트로이가 사할린섬 유주노 사할린스크의 한 아파트 단지 건설 공사에 북한 노동자를 투입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2019년 말 착공해 2022년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이었는데 지난해 인근 주민들이 공사 현장에서 흘러나오는 북한 음악으로 인한 소음에 항의하면서 북한 노동자 고용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북한 정보기술 IT 회사인 평양 광명 정보기술사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운영 중이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 회사는 러시아 국적자의 신분을 이용해 IT 계정을 만들고 북한 IT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을 관리해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유즈노 사할린스크의 아파트 건설 공사나 블라디보스토크의 IT 회사와 관련된 자료가 없다고 전문가 패널에 답했습니다. 그 밖에 알제리는 지난해 6월에서 7월 사이 북한 남강 건설과 북한 건설 노동자 고용 계약을 맺은 나라로 지목됐고 캄보디아에서는 최소 2개 회사가 여전히 운영 중인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아프리카 나라인 콩고와 토고, 코트디부아르 등에서는 북한 의사가 현지 병원에서 외화를 벌고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베트남 하노이의 고려 식당이 여전히 영업 중이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앞서 BOE는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고려 식당이 운영 중이며 제재 대상인 만수대 창작사의 그림이 판매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베트남 정부의 답신을 인용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한 북한 국적자들이 베트남에 남아있으며 고려식당은 이들의 생계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베트남 정부는 고려식당에 있는 만수대 창작사 그림은 전시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있고 식당 직원들이 이를 판매하는 증거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해외에서 수학 중인 북한 유학생 현황도 공개했습니다. 북한 학생이 다른 나라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것 자체는 제재 위반이 아니지만 안보리는 결의 2270호와 2321호를 통해 북한 국적자가 핵활동이나 핵무기 전달체계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유학생이 핵무기와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첨단 재료과학과 첨단 화학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산업공학 등 분야에서 수학하고 있다면 이는 제재 위반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평양과학기술대학과 학술 교류 활동을 해온 7개 해외 대학에 북한 유학생 현황을 문의했으며 일부 학교로부터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에서 2024년 사이 의학 분야 박사학위 취득 예정인 두 명의 북한 학생이 영국의 한 대학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스웨덴의 한 대학은 생명과학 분야를 연구하던 북한 학생 두 명이 각각 2019년과 2020년 교육 과정을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총 6명의 평양과기대 학생이 3개의 자국 대학에 수학한 사실을 확인했는데 이 중 2명은 여전히 농업 생명과학 분야의 석사와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중국은 전문가 패널에 보낸 서한에서 유엔 중국 대표부는 전문가 패널이 이런 내용을 조사할 때 연락할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이란 점을 지적한다며 전문가 패널이 직접 자국 내 대학에 연락을 취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비상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군수공장을 동원해 농기계를 만드는가 하면 양곡 유통 비리를 막기 위해 허풍 방지법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북한의 농업 상황을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10월 가을 거지를 앞두고 식량난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5일 북한 최대 곡창지대인 황해남도 해주시에서는 농기계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북한 관영매체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벼 수확기와 옥수수 탈곡기 등 5,500대의 농기계가 전달됐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우리의 혁명 공업인 군수공업 부문이 전골기에서 농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부문들을 지원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셨습니다.
특이한 점은 김정은 위원장의 명령으로 군수공장에서 무기 대신 농기계를 생산해 농촌에 보냈다는 겁니다. 같은 날 평양에서는 노동당 정치국 회의가 열려 농업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에 따라 조영원 조직비서가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농사 실태를 점검하고 농업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문제를 토의하고 결정서를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결정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언론은 이날 회의가 가을거지와 탈곡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며 양곡 정책 집행을 저해하는 현상들과의 투쟁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정치국 회의에서 양곡 정책 집행 저해 현상이 언급된 것을 볼 때 국가 양곡 유통체계에서 비리 현상이 드러났고 이를 척결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탈북자들과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말하는 비리 현상을 곡물 생산 허위 보고와 곡물 빼돌리기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2009년에 제정된 북한의 농업법에 따르면 협동농장과 국가는 일종의 계약관계입니다. 국가는 농사에 필요한 토지, 물, 종자, 비료, 농약, 농기계, 그리고 비닐, 방막 등을 제공하고 농장원은 노동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가을철이 되면 각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알곡을 분배하는 겁니다. 문제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경제가 붕괴하면서 국가는 농자재를 공급하지 않으면서 분배는 종전처럼 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농장원들은 추수철이 되면 곡물 생산량을 줄여서 상부에 보고한다고 탈북민들은 말합니다. 평안남도 평성에서 농업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11년 한국에 입국한 조충희 씨입니다.
국가가 가져갈 수 있는 양의 곡물이 이제 이무순의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집행하려면 일정 정도의 곡물이 있어야 되는데 농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생산을 예를 들어서 100개를 생산했다면 정부에다 보고하는 건 50개 이제 생산했다고 보고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유통시켜가지고 농장 경영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서비를 하거든요.
또 다른 문제는 농민들이 곡물을 빼돌리는 겁니다. 가을철 벼와 강냉이가 탈곡장에 들어가면 국가 수매와 공출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가을거지가 시작되기 전에 농민들은 미리 벼와 강냉이를 베어 자신의 목으로 챙겨놓는 겁니다. 탈북민 조충희 씨입니다.
어차피 이제 정부가 다 가져가면 식량으로 이제 남는 게 없으니까 농민들이 그 먹고 살기 위해서 가을 나가서 이제 따로 뭐 주머니나 버장에다 욕구 두른다든지 아니면 탈거하는 장소에서 빼돌린다든지 그런 일은 이제 있기는 한데.
한편 한국국가정보원은 북한이 허풍방지법을 제정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9월 28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올해 군수공장을 동원해 생산한 농기계를 황해남도에 투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허풍방지법을 제정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허풍방지법의 정확한 내용은 아직 알려진 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농업 부분에 허풍이 있다고 질타한 것을 감안하면 당 간부들이 농업 생산량을 부풀려 보고하는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GSNJ 인스튜튜트 권태진 북한 동부가 연구원장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허풍 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벌써 뭐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저 그 뭐 한 2, 3년 전부터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제 부풀려서 보고를 하다가 하는 게 문제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파악하기로는 그 식량 그 상황이 그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거 보고는 굉장히 이제 부풀려서 보고를 해가지고 실제로 막상 조사를 해보면은 그것보다 훨씬 이제 생산량이 이제 적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은 허위 보고로 인해 식량 재고를 파악 못해 체면을 구긴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식량 가격이 급등하자 김 위원장은 6월 17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인민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 명령을 내렸습니다. 군량미를 보관하고 있는 2호 창고를 열어 주민들에게 공급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러나 군량미를 풀어 쌀값을 안정시키라는 이 특별 명령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창고에 쌀이 충분히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6월 29일 정치국 확대 회의를 열어 정치국 상무위원인 리병철과 군 총참모장 박정천, 국방상 김정관을 강등시키고 최상권 당비서는 해임했습니다. 탈북민들은 국가 수매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생산량 허위 보고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현재 북한에는 두 가지 곡물 가격이 있습니다. 국정 가격은 쌀 1kg이 46원이지만 시장 가격은 5, 6천원입니다. 그런데 국가는 국정 가격을 적용해 쌀을 수매합니다. 만일 국가가 쌀 100kg을 수매하면 농민에게 4,600원을 지불하는데 이는 농민 입장에서는 큰 손해입니다. 하지만 농민이 같은 양의 쌀을 장마당에 팔면 5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쌀 100kg을 국가에 팔면 49만 5,400원이 손해인 셈입니다. 다시 탈북민 조충희 씨입니다.
저 국정 가격이 46원이니까 거의 이제 100배 이상의 그 저렴한 가격으로 가져가는데 그렇게 이제 한다는 건 거의 이제 강도 행위나 같은 거죠.
전문가들은 농업을 개혁하려면 허위 보고 근절이나 농자재 공급 정도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국 메릴랜드 대학 교수는 농업을 개혁하려면 국정 가격 같은 이중 가격 제도를 정리하고 협동 농장을 없애며 농민이 잘 사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f you don't get incentive, you don't work as hard. No question.
식량난은 이제 북한의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북부 도시 지역 주민들은 농촌을 떠돌며 식량을 구걸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함경북도 무산이나 양강도 해산시의 경우 현금 수입이 끊어지자 주민들이 농촌을 돌아다니며 식량을 훔치거나 구걸한다는 겁니다. 북한의 식량난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미 농무부는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량이 전년도보다 17만 톤 증가한 121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 주민 10명 중 7명이 식량 부족에 시달릴 것이란 얘기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고 10년 안에 식량난을 완전 해결하겠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봄 가뭄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그리고 집중호우는 그 같은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가까운 장래 주민들에 대한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16년 10월 10일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 설립자이자 초대 교장이며 한국 최초의 장로교 교회인 세문안교회를 설립한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가 미국 뉴저지주에서 사망합니다. 한국 이름은 원두, 으뜸원, 막을두, 허물우, 나쁜 것을 막는 힘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제중원에서 의료봉사를 하며 서울 정동의 가옥 한 채를 빌려 고아들을 가르쳤고 이 교육시설이 발전해 연희전문학교를 설립해 오늘날 연세대가 됐습니다. 1859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1872년 미국으로 이민, 뉴욕대와 뉴브런스위크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1884년 조선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로 선정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한국에서 선교사로 봉사활동을 하다 건강이 나빠져 미국으로 돌아와 57세의 나이에 뉴저지주의 한 병원에서 숨을 거뒀고 1999년까지 미국에 묻혀있던 그의 유해는 가족 동의하에 한국으로 이장돼 서울 외국인 공동묘지에 안장됐습니다. 언더우드 사후에도 그의 후손들은 한국에 남아 의료 및 교육 선교를 펼쳤습니다. 1997년 10월 10일 Take Me Home Country Road, Sunshine on My Shoulder 등의 노래로 유명한 미국 컨트리 음악의 대명사 존 덴버가 53살의 일기로 사망합니다. 비행기 추락사였습니다. 존 덴버는 1943년 미국 서남부 뉴멕시코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래 이름은 헨리 존 도이텐도르프 주니어였습니다. 덴버라는 이름은 자신이 너무 좋아했던 콜로라도주에 있는 로키 산맥 도시 덴버를 자신의 이름으로 만들면서 바꾼 것입니다. 존 덴버가 얼마나 로키산을 좋아했는지 그의 히트곡 Rocky Mountain High에 잘 나타나 있으며 콜로라도주는 존 덴버의 이 노래를 공식 주가로 삼았습니다. He was born in the summer of his 27th year. Coming home. 미국의 유명 포크송 가수이자 작곡가, 사회사업가, 환경보호운동가이기도 했던 존 덴버는 알래스카 천연자연보호에 뛰어들었고 아프리카 구호운동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굶주림 없는 세계를 위한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고 인도주의 활동으로 엘버트 슈바이처상도 받았습니다. 음악 활동으로는 레코드 월드에서 받은 최우수 남자 녹음상, 1975년 컨트리 음악협회 올해 연예인상 등을 받았습니다. 많은 인기를 구가하던 존 덴버는 1997년 10월 10일 캘리포니아주 몬테레이만 상공을 비행하다 자신이 몰던 항공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사망합니다. 사고 원인은 존 덴버가 노련한 비행기 조종사였지만 새로 구입한 비행기 기종에 익숙치 않아서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